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투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크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38장 39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뒤죽박죽 하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온 세상의 날씨나 계절이나 천둥이나 번개나 하늘의 별들이나 뭐 들의 짐승이나 뭐 큰 짐승 작은 짐승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다고 하는 것을 어제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분위기가 또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욥을 앞에 세워놓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 욥기 9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9장 32절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쭉 욥기 9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9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게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재판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했던 말은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찌하여 내가 이런 참이 비참한 형편이 되었는가. 욥의 이야기 속에 어찌하여 뭐 하는 그런 어떤 탄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장 1절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앞에 세워놓고 너 나한테 트집 잡는 거냐? 너 나를 탓하는 거냐? 너 한번 대답해봐. 이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가 정당한지 한번 가려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너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려고 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이제 욥을 압도하신 거죠. 욥을 압도.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도대체 나한테 트집 잡고 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니? 뭐 이렇게 물으셨을 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욥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쏟아 놓았다는 것을 다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것을 또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새삼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누가 따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시시비비를 걸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정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욥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 고백의 연장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수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거는 누가 그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걸 수 있겠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누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다. 고하는 그 고백. 그래서 사실 욥기 오늘 40장에 나와 있는 욥의 이런 태도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태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미 욥이 하나님께 내뱉은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많은 말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또 욥의 태도도 칭찬하지 않으세요. 1장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시비를 걸어도 욥은 굴복하지 않을 거다. 욥이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네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싶으면 너 욥을 한번 어떻게 해봐 하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한 것을 잘못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네가 의로운 거 내가 알지만 네 의로움만 내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 시비를 걸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 의로운 거 내가 아는데 네 의롭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비난하느냐.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생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거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늘 고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필요, 우리 기대, 우리 욕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대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이만한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복을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에 악당은 무너뜨리시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지토에 묶고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악인은 망해야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악당을 다 찾아내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당, 모든 교만한 사람을 다 흙 속에 한번 파묻어봐.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 대단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 세상에 악한 사람 다 찾아내가지고 다 땅에 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하다고 해서 어떻게 다 제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때 교만한 적이 있는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어제는 악당이었는데 오늘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악당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악당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래서 세상에 악당이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당을 다 제거하고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악당이 변하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악한 교만한 영혼이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고약한 짓을 할 때도 우리를 다 땅에 파묻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셔가지고 그래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세상을 교만하고 악한 사람을 다 땅에 파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니?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 한번 해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악당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 가지 애매한 거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정말 다 악당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나를 섭섭하겠다고 다 못된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참고 기다리시고, 많은 경우에 깨닫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사실상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한때는 정말 고약한 짓을 했던 분도 계시고, 한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온갖 우상을 섬겼던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분이 한창 절집 열심히 찾아다닐 때 우리가 그분 보았으면 저 사람은 맨날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맨날 점치로 다녔을 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은 맨날 무당이나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정말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때 그분의 언제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분은 망해야 되고 그분은 참 이게 땅에 파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15절 보시면 15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배못이 뭔지 잘 몰라요. 옛날에는 악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마다, 뭐 어떤 사람은 옛날 공룡이다, 공룡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못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 배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짐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짐승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다 제어할 수 있다고 네가 말하느냐, 네가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짐승 하나도 네가 어떻게 제어를 못하면서, 너 그 짐승도 갈고리로 꿰을 줄 모르면서 너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걸려고 하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어찌하여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1장 2장에서 요업이 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